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털사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전통적인 교회인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예배당 입구에 유리 진열장 안에 큰 노트 같은 것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탄생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게 보니까 노트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많이 넘겨진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수십 년 정도 기록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입구에 아주 예쁘게 그렇게 탁 놓은 것을 보니까 꼭 천국 들어갈 때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딱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녀들 들어갈 때 아주 상당히 위로가 되겠죠. 또 어떤 때는 스페니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번 가보았는데 목사님 목양실 옆방에 큰 방을 열어 보이시더니 보니까 거기에는 캔푸드하고 뭐 냉동식품들, 냉장고도 거대한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이 아주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 주위에 홈리스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면은 언제든지 음식을 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또 주어진 상황에서 영혼을 돌보고 주님의 사명을 다양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장소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사역이 성도를 위로하기도 하고 다른 데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역의 형태를 나타내지만은 그 내부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내용, 신부가 갖추는 이 덕목,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 교회는 다 사역의 모양이 달라도 이 다섯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다섯 개 중에 가장 가운데가 핵심인데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고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 참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제자기는 제자구나 세상이 그런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나 형제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세상도 참 교회라는 것이 역시 뭔가 다르긴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를 말하고 그 중앙에 형제 사랑하고 양쪽에 두 개씩 있는데 양쪽에 두 개씩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양쪽에 두 개씩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오른쪽에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막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합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할 게 있고 또 타인에게 할 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깥에 끼들끼리 자기 자신에게 안에 있는 누가는 남에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한 것.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되는 게 있고 반면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열되고 분리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 신경 안 써도 분리됩니다. 특별히 뭐 노력을 안 해도 분열이 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 마태복음을 쫙 펴서 읽으면 조금 있으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유대교 백성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는 싫어합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를 저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바리새파는 사두개파고 지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싫어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누어져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하나였죠. 교회는 그냥 교회는 하나지 이러다가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교회가 딱 분리되는 때가 있었는데 11세기 초반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딱 나누었습니다. 문서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방교회 안에서 또 나누어집니다. 서방교회 안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교회를 로마로 중심으로 한 교회가 1517년에 신교하고 구교하고 나누어집니다. 루트를 중심으로 원래는 이 프로테스탄트 욕이죠. 저놈들 반항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이 로만 가톨릭은 원래 로만 가톨릭인데 이제 나누어지면서 그 이름이 구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개도 또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신교도 이제 루트파, 칼빈파, 개혁파 이제 영국 국교도 청교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쫙쫙 나누어져. 물론 나누어질 때는 다 그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쭉쭉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 막 틀렸다 하고 또 이렇습니다. 요즘도 계속 나누어지고 있죠. 장로교도 PCA 한 개뿐이었는데 동성애 목사를 임명하느냐 안하느냐 또 쭉쭉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누어져요. 다 이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10개 이상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얼마나 거룩한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쫙쫙 나누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사람들 물어보면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바울파들은 저놈들 저 똑바로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또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면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우리는 유오디아 장로님파야 하고도, 우리는 순두개 장로님파야 이 나누어 가지고 또 많이 이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끼리 똘똘 뭉쳤는데 목회자한테 바울 저 가짜 목회자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하고, 목회자하고 교회하고 나눕니다. 교회는 순결한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이상하게 자꾸 나누어집니다. 자꾸 특별히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나누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분리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연합이 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애를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 중에 또 하나 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도 말이죠. 서로 자기가 높다고 막 그러잖아요. 가다가 막 싸우고 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싸우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면요,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1, 2년 다니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맞는 사람. 딱 앉으신 거 보면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딱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앉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말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음을 맞추어야 된다고. 이게 겸손이죠. 마음을 맞추는 거죠. 이게 겸손이고 이게 하나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맞추고 하나 되게 하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진짜 사랑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타인에게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다 하는 것은 심퍼티 그랬습니다. 심, 파토스, 감정, 감정을 심, 같이. 기뻐, 참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참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감정을 같이 한다. 그 동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compassion, 패션을 come, 함께 한다. 고난, 참 고통당할 때 함께 다 있어주고 아프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참 슬프겠다 이러면서 같이 감정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이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어느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어떤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딱 앉게 하십니다. 재림하셔서 교회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앉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절박하다는 거 여섯 가지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 갈수록 좀 깊어지는 것이죠. 배고플 때뿐만 아니고 옥에 갇히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뭐 이 배후에 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절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절박할 때. 그런데 이럴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옷을 입혔고 찾아와 보아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입혔다 이렇게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오른편에 앉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교회 안에 말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합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한 뭐 1년에 한 두어 번 보이는 분들도 지극히 작은 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거. 아인 교회에 그런 분도 있었나 하면 자기에게 그런 분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또 특히 우리 유학생들도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공부도 잘하고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이런 우리 유학생들도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설사의 유학원 청년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여기 할 게 없습니다. 여기 공부 말고는 할 게 없는 도시, 진짜 유학 온 거예요. 진짜 공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 영어도 해야 되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학생들이 받는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유학생들 보면 지금 말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털사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유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그런데 유학생이 혼자뿐이니까 얼마나 잘 먹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저는 1년 있다가 갈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10시가 넘었는데 차가 딱 섰습니다.